네, 오늘 우리 예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마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며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볼 건가, 그렇게 또 도전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한동대학교 가면 교훈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못 바꾸는데, 세상을 바꾸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듭난 사람이 새로워진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죠. 세상은 역순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거나 어떻게 하건 세상을 바꾸고, 그래야 관계를 바꾸고 그 바뀌어진 관계 속에서 내 지위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것을 보겠다. 성경은 반대예요. 그럼 세상부터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안 바뀌겠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항상 믿기 때문에 세상부터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온전히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꿔진단 말이죠. 네, 부부 간에도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바뀌고, 직장에서 상하 관계도 바뀌고, 그렇게 다 바뀌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렇게 거듭난 부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사람들은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때 또한 남편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 전부를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그런 관계가 변할 때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어째서 그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이유예요. 먼저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자녀들도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세상을 사는데 성경은 이게 분명히 옳다라고 우리에게 옳음의 기준, 바름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자녀들은 뭐 주 안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문제가 없겠죠. 첫째, 뭐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하고 엄마가 또 아빠에게 정말 순종하고, 아니 그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니 날마다 자라면서 그걸 보았다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뭐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뭐 따로 어디 달리 가서 배울 필요가 없는 아이가 되겠죠. 하나님을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없는 아이, 하나님이 다른 데 어디 계신다고 찾을 이유가 없는 아이가 되겠죠. 둘째로 서로 간에 피차 순종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순종이 관계 맺는 방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자라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순종적인 태도, 순종적인 성품을 갖고 자라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아이는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권위가 산산조각이 나고 어디 가도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탁함, 이런 무질서함, 이런 불의함이 횡행하는 사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권위에 순복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 권위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못 배우면 다른 데 가서 배울 도리가 없고 다른 데 가서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권위를 배우지 못한 채 자라게 되면은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사회가 치러야 될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권위 아래서 자란다는 것,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 어디서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에서 권위를 찾겠어요? 어떻게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그냥 무질서해진 사회를 어디서부터 손을 써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뭐 부모가 서로 주 안에서 경외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름답게 자라면 무슨 예의가 있겠습니까만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죠. 왜 없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은 가르쳐야 될 일이고 훈계해야 될 일이고 이건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부터 유치원 보내기 전부터 보모를 앵겨주기 전부터 가르쳐야 될 일이 이것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중요한지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세상에 이렇게 내놓고 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뭐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 자녀가 권위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른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을 가장 섬기는 길이고 이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냥 바쁘게 살았죠. 애는 그냥 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잠언 13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3장 24절 자, 때를 아끼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는지 미워했는지는 아이들에게 매를 얼마나 들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는 거 다릅니다. 손으로 손찌검 하는 건 그 증오가 있고 분노가 담겼지만 매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자, 매를 준비하는 것, 매를 드는 것, 매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 왜 매를 맞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거는 사랑의 훈육이란 말이에요. 성질이 나서 자기가 화를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냥 손을 들고 애를 때리는 거, 이거는 자기 감정의 표출이지만은 이 애를 오늘 매로 좀 다스려야 되겠다. 과연 어떻게 매를 들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 하나 없이 매를 준비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그냥 한없이 그냥 기르다가 버릇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손님이 오나 가나 길거리 나가나 안 가나 백화점을 가나 안 가나 그냥 나뒹구는 애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그렇게 나뒹굴다가 얼마나 큰 사고를 저지를지 아십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 가르치는 것,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건 십계명 중에 그냥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명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불변의 가치요 기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기준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다섯 개 계명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신명기 5장 16절로 가면은 한 절 끝에 더 붙어 있어요.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 하게 다 장수하겠습니까만 어쨌건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관계가 평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정말 순탄한 관계로 일생 동안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도 훨씬 뭐 장수할 가능성도 높고 스트레스 덜 받고 살면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을 가능성도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기를 책임이 부모에게 1차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을 그냥 학대한다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아파트에서 내다 던지질 않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지 않나? 그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겠죠?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면 뭐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도망을 갑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자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릴 때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찾아볼까요? 예수님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죠.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 찾는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 52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로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애가 안 따라와서 다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를 찾았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두고 그렇게 또 멀리 가다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대답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이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을 경청하더니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죠. 때가 아니지만 내 때가 아직 아니지만 어머니께 순종하여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순종하여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몸으로 직접 보이신 것이죠. 참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주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기르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한테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는 게 그 아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이, 주님이 그 아이를 기뻐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건 오간데 갖고 뭐 공부 잘하는 것, 머리 좋은 것, 재능이 많은 것, 뭐 이런 것 저런 것, 남 다른 애들보다 튀어 잘하는 것, 뭐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망가뜨린 것인지 그 아이가 부모 속을 새기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5계명, 5개 계명에 보면은 내가 장수하리라. 그리고 내가 복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과부가 하나 나오잖아요. 루시라는 이 자매가 베들레헴 땅에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건너온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집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더니 그냥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시댁 남자들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는 이 땅에서 재가를 하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룻기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는지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요새. 멀쩡하게 뭐 남편을 두고도 뭐 외도가 있는 마당에 남편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요? 근데 어쨌건 베들레헴으로 지금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그러니까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이 무너진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보아스라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기업부를 짜다 고엘이다 우리 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뭐 목욕하고 뭐 향수 뿌리고 가서 뭐 이렇게 가라고 지시를 해요. 그 여러분 쉽게 순종이 됩니까? 아무리 시어머니지만은. 근데 두 말 없이 좌우지간 그렇게 시어머니를 순종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뭡니까?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데리고 온 룻이라는 근본도 족보도 알 수 없는 이 여자가 장수하고 복받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길에 들어가요. 그래야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 난 오벳과 이세를 거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시어머니 한번 잘 모셨더니 시어머니 한번 공경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 새로 들어올 며느리 맞으실 때 이거라도 좀 읽어주고 맞으시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참 마가복음 7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 안 하는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나무라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게 그 당시에 부모를 봉양하기가 싫으니까 이 물건, 이 집,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물 헌금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러고는 부모를 안 도왔던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믿음이 좋다는 자들이 부모 하나 제대로 공양 안 하면서 그렇게 무슨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 위선 떨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생활력을 잃어버린 부모 하나 공양을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 가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찾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가정으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로부터 부부 관계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점검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그렇게 속에 내용이 없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탐욕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한번 1장 30절 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부모를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 30절 이렇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거역하다는 말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다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이런 악함의 일람표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부모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런 교만한 행위나 뭐 능욕하는 거나 자랑하는 거나 악을 도모하는 거나 같은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이.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읽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에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오는 조짐으로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세가 왔다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조짐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불신자 가정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자녀 교육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 똑같이 다른 집이라고 안 믿는 집이나 같이 이렇게 길러놓고 애들을 보면 애들이 구별되어야 부모의 신앙이 구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은 그 자녀들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기르는 건 이게 내 신앙의 문제다. 직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교회 봉사 좋습니다. 뭐 교회 일들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걸 이걸 제대로 확실히 심어주지 않으면 모든 게 나중에 다 어긋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가 되더라도 인생 전체가 여러분 앞 단추 안 깨고 둘째 단추부터 깨는 거나 꼭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중에 풀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 훈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까지 맑게 알아들을 때까지는. 매를 들더라도 맞아야 될 이유가 승복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그다 느닷없이 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 한 분 그 따님이 너무 이렇게 참 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인데 애가 딱 태어나니까 그냥 좀 뭐 죄송합니다만 직장 딱 그만두고 애한테 전력으로 애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한마디 그 들은 기억이 나요. 나는 이 아이가 나의 전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아이 맡기고 어디 가서 뭐 돈 벌어도 그보다 훨씬 더 벌겠죠. 자기 커리어를 생각하면 애를 집에 뭐 애하고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내 인생 전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아이의 질문이 그칠 때까지 대답을 해요.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뭐 제가 오나 오나 애 아이가 질문을 그칠 때까지 답을 해주는 것. 노엽게 만드는 건 그 우리는 뭐 질문 두세 가지만 하면 에이, 됐어 뭐 그만해. 나중에 내가 가르쳐 줄게. 뭐 이게 아니라 애를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때리는 게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얼마나 노엽게 합니까? 눈초리 하나라도 애를 노엽게 만들 수 있죠. 정말 아이를 뭐 정말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돈 좀 버느라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한국이란 사회가. 사회 전체가 그냥 그 돈 버는 게 크고 잘 살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아무도 교육하지 않고 학교는 학교대로 맡겨놨더니 뭐 이상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뒤집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잡겠어요? 어디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내 암과 내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내 수준의 애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같이 읽자 그러고 주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 아이도 가르쳐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순종하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아이로 자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관계 지수가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관계 지수에 달렸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그게 밑에 5절 이하예요.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종들은 이 당시에는 노예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것도 또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무서워서 다 복종할 때죠. 벌벌 떨면서 다 복종할 때인데 이게 이 지금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그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은 전해지잖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순종이 되는 사람들한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직장을 가보든지 어디 가면 정말 참 언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선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먼저 대들어라 따져라 먼저 그렇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지금 노조 지도자를 간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악덕 기업주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뭐 가르치기를 그냥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그냥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것부터 가르쳐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일하러 왔는지 뭘 감시하러 왔는지 알 수도 없게 만들어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가르침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윗사람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하지만 저 직장생활 25년 동안 이걸 못해가지고 사실 더 잘 될 수 있는데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안 되는 얘기를 지시를 해요. 말을 들으면 뻔히 안 되는 지시를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얘기가 안 되는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적인 사람들은 우선 거기서 대들지고 따지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해보다가 안 되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까 하고 저는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그냥 뭐 안 되는 걸 알아도 안 되는 일만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더 열받으니까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져.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건요 꼭 불의한 일도 다 따라라. 불법 지시를 하더라도 그걸 맹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도가 항상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태도가 순종적이어야 돼요. 사람을 한번 쳐다보는 눈길조차도 부드러워야 되고 대답하는 네 하는 대답 하나 말씨도 부드러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관계 맺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순종적인 태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 태도 때문에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순종하기를 그리 우리가 요셉 얘기 잘 알지만 여러분 요셉이 어떤 태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순종적인 태도, 하나님과 형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상전보다도 느긋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책임을 맡는 자리에 간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 입지 내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서 관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내가 들어가서 내 태도를 바꾸어서 관계를 바꾸므로 일터를 바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그 직장에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냥 눈에 불꽃 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예? 어딜 가나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가서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맺고 피스메이커로서 거기서 존재함으로써 그 일터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일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그래야 거기서 관계가 바뀌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그 직장에 보냄을 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승승장구해서 내가 잘 돼가지고 거기서 내 입장을 바꾸는 것, 내가 내 처지를 바꾸는 게 직장 생활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부터 다르고 직장 생활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종으로, 여기 지금 얘기는 네가 종이냐? 그럼 종으로 그냥 있어라. 자유인이냐? 그냥 자유인으로 있어라. 우리가 여러분 그런 직함이나 과장이건 무슨 부장이건 본부장이건 그런 직함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직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제일 말단 사원이건 임원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거기서 모든 관계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진급을 했냐? 여기 종에서 뭐 자유인이 되었냐? 그러면 자유인답게 살아라. 네가 뭐 이 뭐 이제 뭐 부장하다가 임원이 됐냐? 그러면 임원에답게 임원답게 또 사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이게 저 설교 제목이죠. 그럼 그리스도께 하듯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세상을 일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척 해요. 누가 있으면 갑자기 뭐 전화 안 하던 전화를 하고 막.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심으로 일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일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터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냥 전문직에서 일하건 어디서 일하건 일하는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 직장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일하는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해요.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방면에서 가장 훌륭한 자여야 합니다. 그가 속한 데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훨씬 유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비지식인을 지식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지런해야 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믿을만하고 언제나 사랑할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정직할 수 있고 고들 수 있고 믿을만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격에 맞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 언제나 의뢰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스탈린 치하에서, 러시아에서 말이죠, 그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 숙청인지 아시죠? 2차 대전 도중에 스탈린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전령이 내려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살살 다루어라.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연유를 알 수 없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스탈린이 그 2차 대전 도중에 노동자 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속이지 않는, 예? 근로자들이 그리스도인 근로자라는 보고를 받았고 본인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스탈린 같은 독재자도, 공산주의자 독재자도 가만 보니까 그래도 비밀스럽게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번 책임진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들인데 조금 살살 다루어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게 요셉이고 그렇게 살았던 게 다니엘이고 그렇게 살았던 게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다 여기 수록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면 뭐 책임을 하나 맡길 수가 있나? 무슨 일만 하면 빠진다 그러지 않나?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직장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뭐 눈에 들게 비위에 들게 비위를 맞추고 뭐 술자석 따라가서 무슨 아부를 하고 술값을 내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직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관계가 생길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관계가. 초수요 예배합니다. 금요 철회합니다. 무슨 뭐 주일 뭐 오늘 예배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무별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터에, 그 직장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무슨 임원이든지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주께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고 있는 이걸 이 땅에서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모든 정확한 계산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분 앞에서 계산 결산하는 날이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늘 불투명하게 하고 불의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뭐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걸 가지고 일일이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시비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파업하거나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뭐 노조가 100만이 넘은 세상이니까 뭐라고 하기도 조심스럽지만은 어쨌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삶을 삶으로서 구별되어야 한단 말이죠. 다른 도리가 없죠. 어떡하겠어요. 저 여러분들 위해서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어떡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죠. 자, 9절 말씀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들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상전들이라는 사람들도 왜 같이 해야 되냐면 너희들도 너희들 위에 또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사장 위에 회장 있고 회장 위에는 또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장이나 무슨 회장, 장관이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윗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의 시선에 맞춰서 일하는데 이 아랫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눈밖에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얼렁뚱땅 일하거나 대충대충 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뭐. 우리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나 또 윗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 그리고는 정신 바짝 다시 차리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동일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여러분 직장에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공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전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의로움과 공평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모든 직장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는 없는데요.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간 거란 말이에요. 학교가 됐건 병원이 됐건 거기가 뭐 무슨 뭐 공장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의와 공평함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또 다른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적어도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 그 자리에 소명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뭐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나태하다거나 하면 큰일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직장에서 우리가 참 정말 뭐 어디 계속 버텨야 됩니까? 안 되는 직장에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읽어줘가지고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권세가 인정이 안 될 때는 복종하라가 아니라 뒤집어 엎어라, 항거하라, 저항하라, 부수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순교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 순종하다가 불의가 무너진 것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역설적이죠. 불의에서 순종했더니 불의가 사라졌는데 불의를 뒤집어 엎은 세력들은 의로운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의였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불의에 한가한 그 많은 세력들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불의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건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가르치면 여기 올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닫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러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죠. 뭐 쫓겨나더라도, 뭐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연휴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좀 편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뭐 3일째까지 끼어서 많은 사람들 어디 가고 했을 텐데 안 가고 여기까지 왔더니 또 저런 소리나 들으러 왔나 이렇게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살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고통스럽게 기도하면 천사를 도와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뚫고 나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직장이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 부대꼈더니 조금씩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하는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저 승복이 안 되는 부모이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지만은 주님 순종하면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고 하셨사오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주님께 먼저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과 또 직장 상사들과 안 되는 순종이지만 주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다가 주님 관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하다가 이 직장이 바뀌는 것을 가정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길이 없는 이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때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약속 붙들고 이 길 끝까지 갈 때 주님 이 땅을 바꾸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살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고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